예, 오늘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해서 요 근래에 제가 여러 차례 휴거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늘 예의주시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늘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빌론 종교를 통합해서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가져다 바치려고 하는 천주교 중심의 이 종교 통합 세력 이런 거 이제 봐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이제 세력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철권 통치, 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다 짓밟고 철권 통치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가 이 땅에 이제 도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징조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또 재림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함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국가로 페르시아, 이란이 이제 지목이 돼 있고,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급진적인 이슬람이 등장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여러분이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제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우리 요 사진 한 장만 보도록 하죠. 이게 아마 SBS 뉴스인 것 같은데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이런 사람들 모습 여러분이 보았을 테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분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 6.25 전쟁이 났을 때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탈출하던 그런 모습, 이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문 사진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비행기 바퀴 이거 붙잡고 바퀴가 이제 있다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50m, 100m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나니까 공중에서 추락해서 죽는 이런 사람들. 조금 아까 이제 오다 보니까 철조망이 있는데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인들이 3m 높이 위로 아이를 막 던지고 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그런 장면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태를 좀 보면서 지성인이라고 하고 무언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자신과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뭐 40년, 아마 45년쯤 됐을 거예요. 베트남, 사이공 함락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그게 40년, 5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흥남 출수 이제 이러기가 하기엔 70년 된 그런 일이거든요. 과거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점 2021년 그냥 100주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서 온 세상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 유다 왕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뭐 그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무슨 뭐 비행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애간 이런 그 기록들 가서 보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이를 삶아먹었다. 자기 아이를.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저 카불 저 사태보다 더 심각한 그런 사태가 그 당시에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저런 일이 이제 생겼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저런 카불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성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구나. 여기까지 이게 와야 그래야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다.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뭐 좌익이든지 우익이든지 상관이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저런 뉴스를 이제 보면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그게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국민이 어리석게 굴고 세상 역사와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무지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오늘 좀 강연을 저와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단순히 이제 성경만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의 역사도 가르치고 세상 역사도 가르치고, 특별히 이런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이 어느 면에서 경천 동지할 그런 그 일이 생기면 세계 정세를 이제 살펴보고 분석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재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실상을 알려줘야만 될 것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저도 이런 거에 대한 무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것만 매일같이 하는. 다만 저는 연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탤런트를 좀 가졌다고 할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중국, 이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연구한 그런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부분은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앞부분에서 한 30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 여러 나라들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그 항목을 이제 찾아봤더니, 여러분 저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저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저 중간에 이제 땅 놓여 있고, 아프가니스탄 왼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바로 밑으로 가면 파키스탄이 있고, 파키스탄 바로 밑에 인도가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저기만 봐도 중국이 석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일대일로를 개척한다 그러고, 지금 해양이 안 되니까 땅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이란 옆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다 이런 나라를 이걸 지금 통과해서 저기를 가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아프가니스탄 지금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지도 이제 보시면은 옛날에 실크로드가 있고 이래서 중국에서 저쪽 유럽 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건을 팔았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 딱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아주 정중앙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무역의 이런 교차로에 있구나. 중심에 있구나. 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 열강들이 이 나라를 먹고 싶어 하겠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저 그림만 딱 봐도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지도자 아니면 중국, 영국 이렇게 그 강대국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저 그림 하나만 딱 봐도 아 이거 아프가니스탄을 내 수중에 넣어야만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은 남아시아에 있는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인구는 약 4천만 명, 그 다음에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6.5배,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다 합친 것에 한 3배나 3배 반 정도. 세계 면적으로 따져가서 보면 세계에서 면적면에서는 39번째 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는 우리 여러분 탄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다 이슬람 국가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타지키스탄 이런 게 이제 북쪽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북동쪽에는 중공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과 남쪽에는 파키스탄, 서쪽은 이란과 그냥 맞닿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그 민족이 파슈튼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 파슈튼족이 주로 남부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탈레반을 조직을 한 겁니다. 탈레반. 그러니까 탈레반은 파슈튼족이 남부에 있는 이런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도 타지크족, 하자라족, 우즈베키스탄 사람, 그 다음에 뭐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이 4천만 명 인구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그 땅에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동과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여러 세기를 거쳐 다양한 민족들의 고향이 된 이와 같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수세기에 걸쳐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잇는 대륙의 교차로 역할을 해왔고, 우리가 이제 세계사 역사 책에서 이제 봤던 유명한 정복자들, 알렉산더도 거기고, 알렉산더 대왕도 거기까지 인도 정복하면서 거기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몽골의 징기스칸도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정복을 했다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뭐 아주 옛날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아프가니스탄이 하나의 이제 국가를 갖추게 된 거는 174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8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토착민 출신의 지도자 아흐마드 샤라고 한 사람이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 대부분을 관할하는 두라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이제 세웠어요. 그 전에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두라니 제국은 처음에 수도를 저 남부에 있는 칸다하르, 요새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칸다하르가 탈레반의 거점 도시가 저 밑에 있는 게 칸다하르예요. 근데 칸다하르에 수도를 이제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카불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렇게 되면서 카불이 한 250년 정도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 그래서 카불로 옮겨가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제국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영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들에게 빼앗기는 이와 같은 그 신세가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25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 다른 나라에 이제 점령이 돼서 뭐 식민지 비슷하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그 점령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국이 위치적으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반으로 갈라질 그런 운명에 지금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으로 갈라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도 끊이지 않는 그 침략과 분쟁, 이것과 멀어지기 힘든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런 국가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는 사람이나 침략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란의 노른자처럼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저걸 차지해야 예, 그래야 거기 교역로니까 그쪽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할 수 있는 A와 같은 좋은 위치를 이제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세기 말에 우리가 이제 김영삼 기자 이야기도 들었고, 예, 그 다음에 또 함재범 교수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19세기 말에 영국하고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을 벌였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영국은 바다를 점령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을 이제 뻗어나가니까 러시아가 바다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세계 역사에서 그레이트 게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저 위에 가서 보면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 19세기 말에 180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저 위에 러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인도라고 좀 밑에 돼 있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전엔 하나의 인도였어요. 인도. 근데 인도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냐? 영국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식민지가 돼서. 그 중간에 뭐가 꼈냐? 아프가니스탄이 낀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치고 내려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뭐 항구를 얻고 뭐 어떻게인지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아니, 인도는 이미 영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식민지가 된 그런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영국은 러시아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 중간에 껴갖고, 그래서 말 그대로 영국과 러시아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장소가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두 제국의 완충지대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두 제국의 완충지대.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고 중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놓이게 되고. 그런데 영국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인도까지 차지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프가니스탄도 차지해서 자기 이제 수하에 두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펴면서 1차, 2차, 3차 영국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영국이 이기질 못해요. 이기질 못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심하게 이제 저항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1919년, 그러니까 우리 3.1 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 아프가니스탄이 대영제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제 독립국가가 이제 된 거예요. 1919년에.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지금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남진 전체에게 정책을 쭉 해갖고 내려오면 곤란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돼서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든지 정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식민지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중립국으로 이제 남아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국편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또 강대국의 이 전쟁 속에 이제 각축전이 또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영국하고 러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냉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고 러시아가 미국이 있었고 이 두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정부든 게릴라든 여기다 이제 돈을 주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위험한 중립을 지키는 그런 국가였다. 이거 소련 편에 쓸 수도 없고, 그렇죠. 미국 편에 설 수도 없고, 어쨌든 위험하게 중립을 지켜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중립을 지켰던 거예요. 위험한 중립이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험한 중립이란 말 그대로 위험한 중립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과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이 중립으로 남아있지 않고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과 소련이 지원하는 국내 권력 쟁탈전, 말 그대로 이 게릴라도 있고 정부군도 있고, 근데 뭐 게릴라도 여러 민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이제 껴갖고. 제가 여러분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런 상황은 힘없는 모든 전략적 국가들이 타고난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아주 요충지예요. 이거를 강대국이 차지해야만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자기 손에 지금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가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금부터 120년, 뭐 150년 전에 고종이 다스리고 하던 그런 조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정확할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와 같은 그 요충지로 남아있는 이런 국가는 운명적으로 이와 같은 그 강대국의 각축전이 펼쳐지는 전쟁터가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은 말씀드린 왼쪽에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 파키스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나라를 또 견제를 해야만 자기네가 살 수 같은 이슬람 국가라 해도 이슬람 국가가 또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는 이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하고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좀 구축해야 되게 돼서 공산 정권 쪽으로 이제 붙는 이와 같은 그 노선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련도 상당히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슬람 국가 중에 특별히 이란 여러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아주 친미적인 그와 같은 그 정권이었잖아요. 팔레비 정권. 이게 지금 호메이니 혁명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 원리주의로 이제 돌아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그 당시 소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저기 우즈베키스탄 이런 모든 나라 카자흐스탄 이게 지금은 다 각각의 독립국이었지만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의 한 국가였잖아요. 하나의 주처럼 돼 있었잖아요. 남쪽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게 이란에서 파급이 돼서 아프가니스탄 넘어가고 여기 소련 안에 있는 연방제국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국가들로 들어오게 되면 소련이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차단하려면 이슬람 원리주의 이 원리를 차단하려고 하면 아프가니스탄에 친소 정권을 세워야만 그래야 직접 내려가서 뭐 진두지휘하든지 뭐 하여튼 전쟁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소비에트 연방 안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73년에 무함마드 다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군주제를 해체하고 처음으로 이제 공화제를 선포했어요. 공화제를 선포했는데 친소 공산주의 정권 이거를 이제 지향하게 됐습니다. 5년 지나서 이 다우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살해를 당하고 공산당이 아주 이번에 확실하게 공산당인 타라키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1979년에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타라키가 이제 살해가 되고 아민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위해서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1979년 바로 그 해 12월에 소련군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저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소련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하는 이와 같은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소련군이 침공해서 아민을 암살하고 카불 수도를 장악하고 카말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카말 정권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슬람 이 게릴라들 아니면 반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게릴라전을 펴고 이렇게 해서 약 9년 동안 그 당시 이제 소련이죠.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해서 완전히 소련의 식민지 비슷하게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9년 동안.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0년, 91년이 되면서 고르바초프 이게 정권이 되면서 구소련이 붕괴가 되게 됐잖아요. 붕괴가. 그래서 러시아 뭐 해서 여러 나라로 이제 쪼개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련이 전쟁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이제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이 개혁 개방 정책과 냉전 완화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정책에 큰 이제 변화가 생겨서 결국 1989년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군합니다. 이게 철군하니까 정부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이렇게 있다가 미군이 이제 철군하니까 정부군이 그냥 뭐 힘 하나도 못 쓰듯이 소련이 있을 때는 정부가 그래도 뭐 하댔는데 소련군 철군하고 나니까 정부가 아무 힘을 못 쓰니까 여기 이슬람 반군들이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그런 그 민족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내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가 내전에 이제 돌입하게 되면서 정부군 그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신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이슬람 그 게릴라 전사들 간에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이 이제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붕괴가 되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게릴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미국이 물러나니까 지금 정부가 꼼짝 못하고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냥 다 넘어가듯이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2년 초에 게릴라들이 이제 카불을 통제하고 말 그대로 카불을 이번에 점령하듯이 또 카불을 이제 점령하고 게릴라 연합이 새로운 정부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이 안에 파벌이 많은 거예요. 그 게릴라 전을 폈던 말씀드린 대로 다민족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서로 헤게모니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민족들 간에 아니면 반군들 안에서 이런 그 내전이 생기고 파벌 싸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여긴 누가 다스리고 여긴 누가 다스리고 뭐 부족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와 같은 형태로 독립된 지역으로 분할되는 이와 같은 사태까지 이르게 된 말 그대로 심각한 내전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말씀드린데 이제 공산 정권 이런 게 이제 들어서면서 어떤 일을 했냐 이제 토지 개혁 여러분 김일성이도 이제 토지 개혁하고 했듯이 여기도 이제 토지 개혁을 한 거예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또 이렇게 하면서 아, 이 사회주의 이제 정부가 이제 되면서 뭐 여성 이제 평등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민민주당 이 당의 이름이 인민민주당 공산당인데 이 정권이 이런 정책을 이제 펴니까. 다수가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무슬림 대중들이 여자들이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1972년도 이럴 때는 아프간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어요. 미니스커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방, 개혁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하면서 말 그대로 여성들을 해방해야 된다 이런 무드가 막 조성이 되면서 미니스커트가 등장을 하고 그런 거 입구도 아니고 이러던 거를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 아니면 대다수 이런 이슬람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게 다 친소 정권이 하는 건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무자헤딘이라 부르는 그 게릴라 반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그 소련군하고 이제 대적을 하고 또 소련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정부에 이제 대항하면서 많은 전쟁이나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죠. 매일같이 그런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엄청난 비극이 아프간 땅에서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련이 저렇게 이제 침공을 해서 아주 요충지대라고 하는 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차지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친소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군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엔 또 미국이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가 이겨야 자기네가 또 힘을 얻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이 말씀드린 한 9년 동안 소련의 침공 이후에 약 9년 동안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고 말 그대로 그 민족들끼리 그 안에서 정부군하고 게릴라하고 막 싸우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이어지다가 이러는 가운데 1994년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탈레반. 자, 탈레반 한번 요 지도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아, 이게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탈레반이 이제 금방 이제 장악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1994년에 이게 등장해서 몇 개월 만에 그냥 전 국토의 한 60%를 차지해버려요. 전 국토에. 이게 원래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가니스탄 좀 밑에 있는 이와 같은 그 민족들이 이 주류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게릴라 반군의 일종의 한 분파로 이 탈레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냐. 저 밑에 있는 파키스탄에 가서 교육을 받았죠. 저기 노랗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다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밑에 가서 보면 이렇게 검정색 금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 위가 아프가니스탄이고, 그 밑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훈련을 다 받고 이렇게 하다가 때가 오니까 그냥 밀고 들어와갖고, 이렇게 해서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칸다하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처음에 수도였다가 나중에 제2의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된 저 칸다하르를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저기를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 전체, 아프가니스탄 면적의 한 60% 정도를 이 탈레반이 이제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와 파키스탄 북서부에 사는 말씀드린 파슈툰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거든요. 그 민족 출신의 이슬람 근본주의 학생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탈리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탈레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파슈툰 말로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 그러니까 누가 일으킨 거냐? 학생이 일으킨 거예요.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반군이 돼서, 그래서 조직한 그와 같은 단체가 이게 탈레반이다. 그래서 파키스탄 접경에 코란 학교에서 만들어진 이슬람 원리주의 과격단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탈레반은 태동 초기 살인과 약탈만 일삼던 다른 무장 세력과는 달리 철저한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부들이나 아니면 파벌 이거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권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 돼가고 그런데 물들진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린 원리 원칙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원리 원칙대로 이걸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삽시간에 남부 지역 포함해서 한 3분의 1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고, 또 하나 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 아프가니스탄 지도 봐서 보면 왼쪽에 이제 이란이 있는데, 이란이 어떤 일이 생겨? 호메인이 이와 같은 그 원리주의와 같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 이란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왜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차지했는데, 여러분, 이 이슬람에는 두 가지 파가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가, 거의 99% 시아파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요 탈레반은 순위파예요. 탈레반은 순위파. 아, 이렇게 되니까 같은 이슬람끼리도 엄청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니 저 이슬람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탈레반이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미국이 탈레반을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탈레반 정권을 세워서 친미 정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란을 견제하고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이런 전략을 가지고 탈레반을 이제 도와주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탈레반이 급속하게 세력을 넓혀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카불을 장악하고, 그리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전 세계에. 자, 이번 한번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자 어떤 일이 생겼냐.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사진 보시면 이번에 이제 탈레반이 카불을 이제 점령을 하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아슈라프 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트럭 네 대에다가 돈 잔뜩 싣고 와갖고, 그래서 비행기에다 실으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추럭에다 돈 다 두고 그리고 출행랑 쳤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국외로 도피했잖아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 처음에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라빠니 대통령인데, 라빠니 대통령도 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도망치는 게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탈레반이 장악하던 그런 그 이 전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아프가니스탄인데,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요 지역이 탈레반이 장악한 이와 같은 지역이고, 저 위에 북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초록색으로 된 데가 있고, 조금 이렇게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은 탈레반이 장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그 당시에 장악했던 그런 지역이 아프간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섰고, 이 탈레반이 여기를 장악하고는 곧바로 어떤 일을 했냐, 엄격한 형태의 이슬람 법을 이제 공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이제 공표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과 그 붉은색, 여기는 우리는 탈레반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요새 이제 여러분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시면은 북부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두 군데가 합쳐서 우리는 탈레반하고 같이 할 수 없고 탈레반과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북부동맹을 이제 형성하게 됐어요. 여하튼 3분의 2 이상을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1997년 7월에 실질적으로 탈레반 정권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탈레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에 반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이거를 이 땅에서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란에서 하고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원리를 그대로 이 땅에 이제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그런 이유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철저히 이제 제한하고, 이거 다 부르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우리 히잡이라는 얘기도 들어오고 했지만 부르카라,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선 해서 눈만 내밀고 다니도록, 또 여러분 다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이러고서 자유분방하게 지금 살다가 갑자기 이제 요것만 내놓고 살라고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 카불 탈레반이 지금 점령하고 나서 여자들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택시도 못 타요. 여자 혹시 택시 태우거나 이러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 택시 기사를, 여자들을 왜 이렇게 잘 대우해 주냐, 막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렇게 돼서 여성 탄압이 이제 엄청나게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탈레반 정권이 악행을 이제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뭐 여성을 억압한다, 인권을 뭐 탄압한다,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1998년에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던 미국 대사관의 폭파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오사마 빈라덴이다. 우리는 9.11 사태만 오사마 빈라덴 생각하는데, 오사마 빈라덴이 그 전에 이미 1998년에 케냐, 그 다음에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폭파, 여기에 장본인으로 이제 지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사마 빈라덴이 대규모 이제 테러리스트 훈련 장소, 이거를 카불, 수도 그 카불 지역 근처에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해서 카불 근처에다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는 탈레반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제 그 오사마 빈라덴도 숨겨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번에는 탈레반을 지원하지 않고 위에 있는 북부동맹연합을, 그거를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북부동맹군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식으로든 좀 개입을 해서, 왜 그러냐, 소련이 다 붕괴가 됐잖아요. 저게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차지하면은, 그러면 거기를 장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때가 왔는데, 무슨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1999년 3월에 탈레반과 북부 동맹군 사이에 유엔이 주재한 평화협정, 이것이 맺어졌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싸움이 재개되고, 그래서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경제제재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000년 12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이제 금지시키고, 그런데 2001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 9.11 테러가 이제 일어나고, 근데 이거 장본이 누구예요? 오사마 빈라덴이다. 오사마 빈라덴이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 그런 존재인데, 오사마 빈라덴이 이제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하고 하니까, 또 알카에다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다 하니까 미국이 드디어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잡아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서, 그래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2001년 10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침공해서 뭐 한두 달 전쟁에서 11월에 미국하고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탈레반을 반대하는 북부 동맹. 그렇죠? 여기가 금방 카불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1997년부터 약 5년 동안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수립하고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탈레반 정권이 이제 와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된 이후에 2006년 이후 탈레반 세력이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력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간 침공이 200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약 10년쯤 지나서 2011년 5월 1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오사마 빈라덴을 이제 사살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오바마 나와갖고 회의하면서 뭐 죽이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과 제가 이제 텔레비전도 보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이 죽었고 그러나서 이제 2년 지나서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2013년 4월 23일에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이렇게 눈이 하나 없는 모하마드 오마르라고 한 사람이 역시 죽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사망 뉴스가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한 일을 어느 면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도 이제 어느 면에서 다 처치하고 그 다음에 탈레반 정권 이것도 이제 어느 면에서 다 뭐 붕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발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발을 빼기 위해서 탈레반하고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이어나갔어요. 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부정부패와 무능력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탈레반 세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탈레반 정권 세우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완전히 이제 철군하겠다. 이런 그 철군 결정을 내리고 그다 이렇게 되면서 소련이 빠져나간 카불을 탈레반이 정복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련이 했다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탈레반이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 차지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점령하고 있던 거기 빠져나가니까 다시 한번 탈레반이 들어가서 카불을 점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군 철수 직후 이어진 탈레반의 공격. 이게 2021년 이제 탈레반 공세가 올해입니다. 올해 따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공세가 이제 늘어나면서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우리 광복절 지키고 한 그날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탈레반에 이제 항복을 하고 대통령이 다 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그래서 카불이 함락이 되는 그래서 지금 공항 근처만 지금 미군이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거의 전체가 다 탈레반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그 비극적인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이 탈레반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저기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이제 한번 보시면 저기 빨갛게 저렇게 돼 있는 저기가 판지시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주입니다. 여러 주가 있는데 그중에 판지시르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는데 여기 있는 민병대 그다음에 기존의 정부군 그다음에 지금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내가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하고 하면서 이런 정치가들이 이제 합세해서 여기에서 이제 탈레반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좀 벌여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움직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0년 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이제 손에 넘어가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탈레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 10월에 2만 5천 명 정도의 이슬람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저 아프가니스탄 저 남쪽에 뭐 이렇게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칸다하르를 이렇게 접수해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세력을 키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가니스탄 밑이 바로 파키스탄이에요. 이 파키스탄 이 사람들하고 이 파슈툰 족하고 민족이 같아요. 민족이 이렇게 갔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훈련을 받고 때가 오니까 그냥 삽시간에 삽시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진격을 해갖고 칸다하를 접수하고 아마 세 달 만에 전체 면적의 3분의 2인가를 차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34개 주가 있었는데 3개월 안에 12개 주를 점령하고 곧바로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전체의 한 7, 80%를 차지하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1년도 안 된 그런 사이에 그냥 탈레반이 싹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96년에 파키스탄에서 이제 군사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재정 지원해서, 탈레반이 결국은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이제 정권을 수립을 했어요. 자, 이로써 14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내전, 그 다음에 4년 동안의 그 무자헤딘, 게릴라 조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권력 투쟁이 이제 종식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탈레반과 궤를 달리하는 북부 동맹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됐다. 요 정도 저와 여러분이 알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전이 계속이 되면서 전체 국가를 탈레반이 접수할 줄 알았는데, 북부 동맹이 있으니까 전체 국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막 여성들 탄압하고, 뭐 누가 간음했다든지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죠. 그냥 즉결 심판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하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또 불교 유산이 거기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2001년 3월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로켓과 탱크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불교 유적 불상들을 다 부수는 유례없는 유적 파괴 행위를 했다.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 우리 인류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그게 나쁜 게 있다 해도 그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부셔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오다 보니까 이런 그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이 하려고 하는 그 일,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그 안에 있는 1% 기독교인들 완전히 몰살시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인들. 15살 이상 되고 45살인가 그 사이에 드는 처녀나 아니면 과부들을 다 이 탈레반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이런 결혼 선물 뭐 이런 걸 해서 다 갖다 바치는 그 일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 정권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이죠.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이 탈레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1년 9월 11일에 9.11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알카에다 조직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테고, 이렇게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국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딘, 그렇죠? 오사마 빈라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넘기라고 얘기해도 넘기질 않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그걸 빌미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삽시간에 카불이 이제 점령이 되고 미군 치하를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그래서 2001년 11월 탈레반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여러 정파가 참여한 임시 정부가 구성되고, 탈레반은 또 자기들의 본거지 거의 파키스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파키스탄이 접경 지역으로 이제 몰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이후 탈레반이 게릴라전과 테러전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세력을 이제 재확장했고, 이러는 가운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결국은 다시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이제 다시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전략적 요충지를 세계 그 열강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 생각, 아이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걸 왜 가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약육 강식에 이와 같은 정글의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 이제 장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200만 명의 난민이 지금 유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참 이상하게 난민이 발생하면, 여러분 저기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면 요 근래에 발생하는 난민은 거의가 다 이슬람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이슬람 국가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리아 난민 수백만이 지금 다 독일이니 뭐 하여튼 다 몰려가서 완전히 그냥 유럽이 이슬람화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또 200만 명 난민이 발생하는데 전체 인구의 약 4천만인데 4천만의 한 5% 정도가 이제 난민이 되면 난민이 바로 옆에 어디로 이란을 거치고 이라크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터키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리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 난민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또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재림에 징조하고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볼 때 유럽이나 완전히 이슬람화되는 거다. 이런 전쟁이나 난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회교도 그런 국가들 뭐 알제리 뭐 이런 데 거기 다 프랑스로 다 넘어가고 완전히 프랑스가 예,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잖아요. 영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근데 독일이 그냥 덜커덩하고 그냥 100만 뭐 이런 그 시리아 난민 받아들이는 이번에 또 뭐 해갖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200만 명 난민을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지금 유럽에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200만 명 난민이 지금 발생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누가 다 떠맡냐. 이제 유럽이 떠맡아야 돼서 유럽이 완전히 이슬람으로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또다시 발생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의 심각한 인권 문제. 이 그림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게 1971년인가? 아프간 여성들이 카불에서 저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그러한 그 사진이에요. 그 당시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미국식 뭐 이렇게 개방이 된 자유민주주의 같은 이런 스타일로 저렇게 여인들이 살다가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 2012년일 거 2012년 그림 저게 지금 다시 2021년대 재현이 돼서 저렇게 부르카 여러분 히잡인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눈만 내밀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여인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야 졸업장 빨리 없애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전혀 대학 다녔다는 거 표시다 그러면 죽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서 지금 여성 교육 반대 여성 교육 시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반대자는 공개 처형하고 또 시아파 같은 말씀드린 순위파가 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시아파 같은 소수 민족 박해하고 말씀드린 대로 고대 유적 다 갖다 파괴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제 미국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부역자들 다 죽이고 암살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이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탈레반이 우리는 20년 전하고 달리 이번엔 개방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지만 그걸 믿는 국제사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탈레반이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샤리아법입니다. 이슬람 국가, 사우디라든지 이런 이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샤리아법. 이게 샤리아법 이게 시행이 되면 뭐 잘못하면 뭐 도둑질하든지 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이 잘리고 가늠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뭐 무슨 재판이고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일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샤리아법. 이게 샤리아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무슬림의 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그런 그 법 체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무고하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사마 빈라덴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다시 이제 저 탈레반 저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상 그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저 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그 밑에 파키스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인도가 있잖아요. 자, 세력이 약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이게 되고 세력이 이제 강화가 되면 바로 밑에 있는 파키스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도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인도나 또 밑에 있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맨날 국경 분쟁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도나 이런 데서 또 저기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두 국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핵무기. 이렇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저 탈레반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자, 사진을 한번, 저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중국에게는 찬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찬스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다음 지도. 예, 가서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 가서 먼저, 북쪽에 동북쪽 저 위로 이상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있죠? 그렇죠. 국가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좋은데, 이렇게 생기고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빼놨단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냐면, 왁한 회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왁한 토리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커리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저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영국하고 이제 일어났잖아요. 러시아가 이걸 침공해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영국이 저걸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저 지역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폭이 16에서 20km 정도 되는데 길이가 한 350km 돼요. 저 영역이. 저거를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충 지대로. 그래서 어디까지 닿게 만드느냐. 중국에까지 딱 닿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닿고 있는 여기가 닿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식으로 지금 닿고 있는 거예요. 이 왁한 화랑. 자, 근데 그걸 넘어가면 그 전지도 한번 가서 보시죠. 그 전지도. 그래서 저기 저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저 왁한 회랑인데 이 왁한 회랑 요걸 딱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늘 듣던 신장 위구르 지역이 나오는 게 저기 노란색이 저 위에 좀 진하게 나와 있는 그 노란색이 이슬람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장 위구르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티벳입니다. 티벳. 그리고 저 신장 위구르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중국이라는 거 위로 가면 거기 내몽, 몽고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 중국이 빼앗아서 지금 우리 영토라고 그러고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걸 차지하면서 그래서 이거, 이 이슬람 혁명을 어디로 끌고 가냐.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럼 중국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 무기 다 대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그러면 어려움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미국이 제일 좋아하겠죠. 미국이. 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이번에 아프간 땅에다가 얼마치 무기를 두고 갔냐. 100조 원어치를 두고 갔다는 거예요. 100조 원어치의 무기를 두고 갔다. 미국이 바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저 아프간 저 탈레반 정권이 강해지게 되면 자연히 이슬람을 어디로 신장 위구르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 붙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이슬람 혁명을 전파하려고 하면 그러면 중국이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와해가 되면서 저기 신장 위구르가 분쟁이 일어나면 밑에 있는 티벳이 일어나고 저 위에는 몽고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중국 전체 지금 전체 땅에 거의 반 차지하고 있다고 인구는 얼마 안 돼요.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쯤 되느냐 한 1,000만 정도 많이 보면 1,000만 900만 티베트는 500만에서 1,000만 인구 숫자가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몽고는 한 600만 명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게 만일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중국이 다 와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죽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저게 미국의 작전일 수도 있다. 작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근데 이제 탈레반 정권에 중국이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탈레반을 완전히 포섭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탈레반이 중국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대일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일대일로 해서 저기 이 중동에 있는 뭐 석유까지 해서 뭐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해야 되겠다. 그거 통과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면은 중국이 자기 세력을 저 유럽에까지 이렇게 파급시키는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위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기회도 될 수 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저 문제가 저게 그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중동이 화약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이 화약고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이제 개발이 돼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300년, 500년 동안 이제는 석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일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중국을 어떻게든지 눌러서 그래서 본인들이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지금 제일 큰 이와 같은 관심사인데 그 관심사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국가가 어디하고 어디겠어요? 한국하고 그다음에 대만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요충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중국은 또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이제 대만한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압박을 지금 넣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 국민들도 그런 압박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탈레반이니까 이렇게 탈레반한테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지금 이슬람 세력이 온 세상에 이제 위력을 떨치는 그런 때가 맨 마지막 때가 되는데 그 이슬람 세력의 위력의 선봉장이 어디냐? 이란이란이냐? 이란. 이란이 어디하고 붙었어요?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지금 이란인데 이번 신문 오늘인가 가서 보니까 온 세상이 아프간에 눈을 돌릴 때 이란은 웃으면서 우라늄 농축을 끝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하든지 헤게모니를 잡고 이스라엘을 파괴할 그런 목적으로 핵무기 제조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바마 무기 나고 이래갖고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지금 틀어 막았는데 아 여러분 안 하겠어요 이란이? 그렇잖아. 이렇게 돼서 거의 우라늄 농축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지금 이란이. 이런 상태에서 8월 18일 이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이란, 중국, 러시아 하면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그 다음에 안정, 평화를 확립하고 아프간 사람들의 발전과 진보, 번영을 이뤄내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또 푸신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판은 달라요. 이란은 시합하고 여긴 지금 순입하지만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둘이 똑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주 과격단체잖아요. 이란도 과격단체고 여기도 과격단체고 이렇게 되면서 테러리스트들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든지 이런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이란에 의해서 이제 열리게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면 초과에 이제 놓여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한 게 이스라엘에게 호재겠어요? 악재겠어요? 엄청난 악재겠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이 우란 농축을 끝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고 아프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그러고 중국, 러시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전화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놓여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모든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우리가 얻어야 될 그 교훈이 뭐냐 먼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은 외국의 도움 이 세상에서 제일 초강대국인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도움으로도 자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립할 수 없다.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전략적인 요충지 국가는 늘 외세 침입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유다 왕국이 저 안에 이제 표시지가 되어 있어요. 중간이 팔레스타인 유다 왕국이고 저 위쪽으로 바빌론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바빌론은 좀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다 먹으려고 하고 저 유다 왕국 좀 밑으로는 이집트 왕국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중간에 뭐가 꼈냐? 유다 왕국이 꼈거든요.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전쟁이 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북쪽을 점령하냐 남쪽을 점령하냐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근래 예레미야 맥잡기를 하면서 늘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빌론을 섬겨야 그래야 유다가 산다. 예레미야 가서 그렇게 외치지만 국가와 국민이 왕이 뭘 선택해요? 이집트를 선택하잖아요. 이집트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과거에는 영국, 러시아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고 요 근래에는 소련, 그다음에 미국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선택해야 될 이와 같은 기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메시아가 오는 그 땅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각축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론이 세 번 침공을 해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을 데리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 가서 돌과 그다음에 이런 나무 이런 우상들을 70년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에게도 발생하게 된다. 이게 성경과 그다음에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패망한다. 이게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다. 그럼 대한민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 옆으로 가서 보세요. 다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중국, 러시아, 몽고 뭐 할 거 없이 베트남 할 거 없이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만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해양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 해양 바다를 끼고 있고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 다 대륙을 끼고 있고 그게 딱 어디 와서 반으로 딱 나눠져요.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딱 반으로 나눠져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이 땅이 지금 이 시간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해양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그냥 일촉즉발의 이와 같은 전쟁 상황이 지금 딱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도 딱 보시면 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아프가니스탄이고 그게 과거에 유다 왕국이었다. 똑같은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870년대 조선 개국 이래 열강들의 각축전이 계속해서 펼쳐져서 그 상황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 왕국하고 상황이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점령이 되고 탈레반 정권이 이제 다시 세워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미군의 지원이 있고 미군이 지원할 때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국가가 평안하게 유지가 되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손에 말 그대로 너무나 쉽게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쉽게. 대한민국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군이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거예요. 미군이 떠나면 곧바로 김정은이 내려와서 접수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힘을 길러야 돼요. 한미군사훈련 하는데도 뭐 북한 눈치 보고 뭐 무슨 당 의원들은 뭐 70명인가 사인해갖고 뭐 하지 말자 그러고 연기하자 그러고 뭐 미국 또 어떤 일도 있어요. 북한에다 알려주고 하자 그러잖아요. 북한에다 알려주고 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 다 알려주고 이러한 자들이 이게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방어적 한미 군사 훈련 그거 지금 이번 주에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거를 트집을 잡고 있잖아요. 좀 더 강력하게. 한미 군사훈련을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맞설 수 있는 무기 생산하고 국방비 비율을 이제 높여야 돼요. 왜 그러냐? 미국이 우리나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군대를 빼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그런 이 사태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고, 베트남이 그랬고, 이번에 아프간 사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미국의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본인들에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군대를 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국가를 우리가 지켜줄 수는 없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런데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4년에 우주정거장에서 본 한반도의 밤 야경 사진이에요. 야경 사진. 여러분, 저렇게 파랗게 돼 있는 데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북한이에요. 밤에.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기.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산발성 밑으로 이렇게 휴전선 밑으로 가면 그냥 대낮처럼 밝은 게 우주정거장에서 본 여기 한반도의 밤. 그래서 저게 올해 사진에서 2014년도 사진으로 저게 뽑힌 그런 그 사진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도 그리고도 저 북한을 추종하고 좋다고 하는 저 윗대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거 뭐라 그럴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똑같이 시작했고 1945년 해방 이후엔 오히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남한과 북한이 50배 경제력의 이런 그 차이 이상이 지금 난다고 하는데 그 경제력의 차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 체제 때문에 그런 경제력의 차이가 생기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체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국제사회는 아주 냉철하게 약육강식의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다 이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약육강식의 전쟁터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확실한 동맹국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깨는 것은 곧바로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지금부터 76년 전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미군 사용해서 그래서 이 일본의 원자탄 두 방을 이제 터뜨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3년 지나서 1948년 8월 15일에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세워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세워놓은 그 확고한 체제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이니까 재산권이니, 그렇지, 인권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니,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 이게 다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이걸 가지고 지금 70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내년 대선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 재산권 이런 거 보호해주고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투표장에 나서 올바로 투표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